하나님 감사합니다. 또이 새벽에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또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은혜를 대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세수를 세부대 담는 귀중한 시간 되게 된다음을 대해 주옵시고 날마다 세부대로 자라가며 세부대로 성장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된다음을 대해 주옵시고 그런 믿음의 싸움과 믿음의 애씀들이 오늘도 우리에게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경을 통하여서 성경에 무엇이 기록되었고 어떻게 읽을 것인지 수주일 동안 이 말씀을 가운데 또 집중하며 또 고정하며 말씀을 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를 주시옵시고 우리 눈에 있는 큰 수건들을 걷어주시고 성경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보여지며 하나님의 일하심과 선한 기적들이 보여지는 귀중한 시간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옵고 감사함을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아홉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19장부터 26장 1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계속 성경을 보는 가운데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무엇이 기록되었고 어떻게 읽을 것인지를 계속 좀 고민하면서 말씀을 보는 가운데 있고요.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나 좀 인내가 필요하면서도 사실은 주제별로 성경을 보게 되면 예를 들면 이 제목 가지고 성경 여기를 보고 저 제목 가지고 저기를 보고 그렇게 하게 되면 장담합니다. 설교를 만 번을 들어도 성경에 무슨 내용이 기록되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을 10만 번을 들어도 성경에 개인적으로 성경을 보려고 할때 암담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무엇이 기록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좀 서로 간에 좀 애를 쓰면서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처음부터 쭉 보게 되어지면 그래도 부족하지만 성경을 좀 이렇게 볼수 있는 어떤 그 눈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해야 이렇게 성경을 볼수 있는 어떤 힘들이 쌓여진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보는 것이 의미보다 의미는 너무 중요하죠. 계속 보면서 의미를 발견해 나가야 되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뭐가 기록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어떻게 기록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한평생 성경을 한 권을 가지고도 성경을 딱 20대 샀는데 돌아가서 성경이 새건 거죠. 이렇게 성경을 귀중하게 보호했다는 의미도 되겠지만 성경을 사실상은 한평생 진지하게 한 번도 읽지 못하고 다시 하나님께 부름받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어져서 이런저런 생각 속에서 말씀을 계속 성경에 무엇이 기록되었고 어떻게 읽을 것인지를 계속 좀 맞춰서 보고 있고요. 특별히 오늘 볼 19장부터 25장까지 내용을 좀 보기 전에 성경을 좀한 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장 28절입니다. 20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20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계속 우리가 지금 예수님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설교했던 다섯 부분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 내용이 예수님이 설교했던 그 다섯 번째 설교 내용, 그 꼭지인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을 그냥 막무가내로 막 기록한 게 아니고 성경을 본인이 뭘 말하는지도 모르는데 막 써서 그런 계시로 된 것이 아니라 성경은 반드시 이 말씀을 들어야 될 대상이 있었고 대상에 맞는 부분들을 좀 오랫동안 생각을 하고 오랜 사역 동안에 경험했고 또 실제 그런 부분들을 동의하고 공감하고 본인이 목격했던 부분들을 정리해서 글을 쓰는 것이다. 그렇죠? 뭐 예나 지금이나 똑같죠. 예를 들면 대하 소설을 쓴다 그랬을 때 그냥 막 쓰는 게 아니라 주제를 1권부터 10권까지 있으면 1권의 주제가 뭐, 2권의 주제가 뭐, 10권의 주제가 뭐 이렇게 정해놓는 거죠. 1권의 주제를 정해놓고 1권의 그 주제에 맞게 꼭지를 몇 개를 쭉 걸어놓는 거죠. 여기에 맞게 인물들을 쭉 걸어내놓고 어떤 사건을 해야 될지를 걸어놓겠죠. 그 다음에 글을 쓰는 거예요. 그냥 막 그 어디로 나가야 될지도 모르고 어디로 튈지도 모르는 럭비공처럼 막 그늘 써나간 게 아니에요. 성경 또한 마찬가지로 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경을 쓸때 계시하시고 조명하심으로 보호하심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의 것을 드러내려고 성경글을 쓰게 하셨는데 관여하셨고 인도하셨고 주도하셨지만 그렇죠? 철저하게 그 개인이 쓴 개인의 어떤 그 필력,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정서, 인성들이 사실은 원어를 보게 되면 다 드러났다라면 한글로 읽어도요 차이가 많이 나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읽는 것과 마태복음 읽는 것은 달라요. 그렇죠? 왜냐하면 마태는 요셉의 위주로 족보를 썼지만 예를 들면 누가는 마리아 위주의 족보를 써요. 그런 걸 보게 되면 그리고 좀 관점이 약간 다르다는 같지만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또 어떤 사도 바울이 쓴그 내용과 야고보가 쓴 야고보서는 내용이 좀 달라요. 내용은 같이 향하지만 그 필체, 주로 쓰는 단어, 또 어떤 그 사람이 가져온 정서 이런 것들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20장 28절 말씀처럼 계속 다섯 개 설교 중에서 마지막 설교인데 했던 그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렇죠?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분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냐? 마태는 이두 단어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지 않는 유대인들한테 사실은 예수가 누군지를 증언하려고 했었고, 전달하려고 했었고, 설명하려고 했었고, 계속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마태가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들을 볼수 있고, 몇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신약이 한 7천 몇 구절인데 거의 마태복음의 천몇 구절이 돼서 거의 7분의 1가량이 마태복음이 다그 어떤 그 양적으로 굉장히 많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 읽으면서 볼 부분들이 계속 이어 나오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계속 나오는 부분이 다윗의 자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그분이 본인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을 세 번인가를 크게 이렇게 예언을 해요. 미리 말을 하는 거죠. 왜냐면 구약에서 말한 것도 예언이지만 예수님이 오셨고 계속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이다. 이 말하는 것도 예언이에요. 왜냐면 지금 말했던 것들이 훗날에 몇년 뒤에 성취되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 그리고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네 단어가 오늘 읽을 19장부터 26장과 1절까지 이런 단어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음을 한번더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한번 19장부터 말씀을 봅니다. 내용이 좀 많아서요. 빨리빨리 좀 나가겠습니다. 19장 1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로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니까 지난번 네 번째 설교를 마치고 갈릴리를 떠나서 요단강 건너편 유대 지경에 이른 것이죠. 그래서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더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항상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치유하시는 것,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그렇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똑같이 나타났다. 지금 마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야.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메시아라는 증거로 그 현장에서 큰 기적이 일어났음을 항상 거론하고 있는 거죠. 그 거론하는 것도 병을 두고 기도하자 그런 것도 있지만 저분이 누군지를 계속 말하고 있는 거야. 이사야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맹인이 눈을 뜨게 되어지고 빛을 보게 되어지고 가난한 자들이 복음을 받게 되는 것, 가난한 자들이 좋은 소식의 그 실체를 보게 되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마태는 강조하면서 말을 하고 있다. 오늘 3절 말씀, 19장 3절, 그렇죠? 3절부터가 이제 오늘 볼 부분인데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19장 누가 등장합니까? 바리새인이 등장해요. 사실은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계속 봐야 될 부분들이 바리새인들의 등장이에요. 왜냐하면 계속 이분들과 예수님과 계속 신경전이 벌어지고 논쟁이 벌어지고 실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그동안 질문을 받다가 오늘 그 20장 정도, 21장 정도 넘어가면은 예수님이 이제 묻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 물었던 장면이 한 가지가 있죠. 뭡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거 물었었어요.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이렇게 물은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묻고 본인의 순환을 받고 돌아가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19장 3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런 걸 물음이라고 물어요. 그렇죠? 시험. 예수님을 뭔가 곤경에 빠지게 하려고, 뭔가가 태클을 걸려고, 뭔가가 그냥 올무를 걸어서 넘어뜨리려고 묻는 거예요. 순수하게 진짜 복음을 알고 싶어 묻는 게 아니라 뭔가를 올무를 걸어서 예수님을 책을 잡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내포한 것이죠. 시험하여 이르되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건 뭐 이미 구약의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셨나이까. 이것도 신명에 나온 내용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바리새인과 예수님은 뭘 말하는 거냐면 구약의 모세가 쓴그 창출레민신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그 율법을 가지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착 이렇게 질문 던진 거죠. 예수님은 그들이 왜그 질문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 여짜오되 그러면 어째 모세는 이혼은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셨나이까. 이것도 참 다른 얘기지만 모세가 있던 그 당시에 이혼 증서가 있었다는 이 부분들이 그렇죠? 뭐 지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셨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쵸?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바리새인들하고 이렇게 준 질문에 대해서 시험하려고 이렇게 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 어떻게 하든지 율법으로 걸어가지고 그거를 책을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능통하겠습니까? 그들의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변하는 그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25절 말씀 쭉 넘어가서 뭐 아이들에게 그 안수하는 장면들이 나오고 25절 말씀 보니까 23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그렇죠? 지금 앞에 어떤 내용을 쭉 말했냐면 어떤 십계명에 대해서 쭉 얘기했던 장면들이 좀 나와요. 그래서 어떤 청년이 자 율법을 다 지켰다고 말을 하면서 내가 더 어떤 것을 지켜야 하고 모르니까 네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그 말을 해요. 그때 그 청년의 수심에 가득해서 돌아가는 장면을 보고 하는 말씀들이죠. 22절 말씀 보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라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시운이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이제는 제자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그렇죠?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누가 구원을 그러면 받습니까? 누가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감히 낙타가 바늘귀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렇게 불가능한 것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26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그렇죠?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구원, 그러면 그, 예수님, 그 말씀대로 말하면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는 거 아닙니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이 일들이 역사적으로 있는 일입니까? 이걸 말이라고 하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가능하시다. 이 상관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율법에 대한 얘기 있어요. 율법을 너희가 다 지킬 수 있냐? 사실은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지킬 수 없는데 저 청년은 다 지켰다라고 말을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말을 한 거예요. 가난한 자를 돌아봐라. 율법 잘 알고 있지 않냐? 이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 도와줘라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말하니 그 청년이 수심이 가족께서 돌아갔을 때 이어지는 얘기. 구원을 누가 어떻게 받습니까?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이 맞는 말입니까? 26절에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 얘기가 엄청난 이야기예요. 사실은요. 27절 말씀 보니까 27절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는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이죠. 제자들이 구원을 묻고 베드로가 물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묻습니까? 우린 지금 많은 거 포기하고 따라가는데 우리한테 뭘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내가 뭔가 이렇게 많이 드리고 헌신하고 남들보다 애를 쓰고 있는데 우리한테 뭔가가 어떤 그 무슨 국물이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 향해서 묻는 거죠.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도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이야기는 실제 형제를 버리라 그런 의미는 아니죠. 그렇죠? 너희 그들 수고를 하나님이 알고 있고 하나님이 그 분명히 복을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사실은 따지고 보면요.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따지고 보면은. 그런 차원에서 베드로가 지나가 묻기 시작하면 너희가 어떤 일을 한 대가로, 그렇죠. 대가로. 너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라면 그 구원은 너에게서 나는 것이죠. 근데 불가능할 것 같지만 이 부분들은 하나님께 있다. 아까 일부러 읽었던 20장 28절 말씀, 인자가 오신 이유, 인자가 그런 이유로 오셨기 때문에 대속물로 오셨기 때문에 그 구원은 사실은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 20장 넘어가면요, 천국은 또 나오죠. 그러니까 20장은 19장을 이어서 말하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은 이라고 말을 하면서 지금 포도원 비유를 말하고 있죠. 20장 포도원 비유를 말하면서 이제 말씀 보니까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근간에 우리가 주일날 강단에서 들은 말씀입니다. 그렇죠? 5시에 부름받는 일꾼처럼 그 내용이죠. 3절에 또 제3시에 나가보니 라는 말이 있고요. 5절에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하면서 3시, 6시, 9시, 11시. 그렇죠? 3시면요. 아침 9시예요. 6시면 정오고요. 밤 우리 9시란 얘기는 오후 뭐 3시란 얘기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한 데나리온을 그들에게 그들이 초청받은 시간은 전부 시간이 다른 거예요. 시간이 다르지만 받은 대가, 어떤 받은 결과, 대가는 전부 다 동일한 거죠. 대가가 동일한 거에 대해서 그 일찍 온 사람들이 따지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바리새인들이 묻고 제자가 묻고 베드로가 묻고 지금은 누가 지금 예를 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장면 다음에 예를 드는 거죠. 그러면서 12절 말씀 보니까 10장 12절 말씀 보니까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할 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더 수고했는데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더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은 뭡니까? 내가 너희와 약속한 것이 어긴 게 있냐? 약속한 대로 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13절에서 말씀을 주고 있죠.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게 뭐냐면요. 한 만큼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했기 때문에 천국을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주제 단어가 천국이에요, 지금요. 천국을 들어가는데 너희가 이만큼 일을 하면 이만큼의 대가 받고 들어가고, 그래서 별거 안 하면 계속 그런 내용들이 반복해서 나와요. 달란트 비유랄지 이런 모든 비유 속에서 나중에 보겠지만 지금 20장 1절은 뭐라고 시작하고 있냐면 천국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19장의 이 질문들, 바리새인들의 질문과 제자들의 질문과 베드로의 질문을 이어서 천국을 설명하면서 천국은 너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그것은 철저하게 부른 사람의 입장에서 설명하고 있으면서 16절 말씀 보니까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까 19장에 말미했던 말과 똑같은 거예요. 계속 의미 있게 말하죠.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될 것이다. 또 나중된 사람이 이 이야기는요. 대상이 누구였냐면 바리새인이었어요. 너희가 먼저 된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고 먼저 된 것처럼 너희가 역할을 하고 있고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사실은 나중 부름받은 그 사람들이 너희 자리를 차지하고 너희가 나중될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상은 그냥 모든 사람의 대상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을 겨냥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19장 17절 말씀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열두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그 후에 좀안 읽었네요. 좀더 올라가면요. 우리 15절 말씀 보니까, 14절 말씀 보니까,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나중 부르는 사람이나 처음 부르는 사람이나 똑같다는 얘기죠. 한편으로 우리 굉장히 희망을 주는 거예요. 왜냐면, 아브라함에게 준그 것이나, 우리에게 주는 것이나 같다는 것이죠. 아브라함다운 역할을 했기 때문에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브라함 불러서 아브라함처럼 키워나가신 것이죠. 그렇죠? 그들이 뭔가 역할을 많이 하고 수고를 많이 하고 뭔가를 많이 해서 천국을 그 대가로 얻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무슨 너희 어떤 역할, 활동, 행동 그 대가로 얻어낸 것이 아님을 계속 겨냥해서 말씀을 주고 말하자면 길으니까 무슨 내용인지 헷갈려서 실제 그런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쭉 넘어가서 20장 18절 말씀 보니까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 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세 번째 이게 예언이에요. 내가 죽겠지만 제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을 주고 있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20절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우리 아들들이 애썼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아들들을 좀 좋은 자리를 주세요. 그 얘기 모든 어머님이 갖고 있는 얘기죠. 모든 어머님들이 할수 있는 얘기예요. 우리 뭐 이름 좀잘좀 해주세요. 우리 이름 좀 잘해주세요. 당연한 거 아니고. 그렇게 이런 상황이 좀 벌어지고요. 22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배하셨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두 형제에 대해 분역이거늘. 12명이 지금 갈등하는 거예요. 두 명의 그 엄마가 와갖고 처방바람을 하니까 10명들이 함께 자린도 받다가 막 지금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처방바람 일으키니까. 그 얘기죠, 지금요. 25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니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이죠. 이런 것처럼 너희도 자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삶을 살아갈 것이다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엄마들은 자리를 요구하는데, 그렇죠? 좋은 자리를 주세요 라고 말하는데, 주님의 말씀 뭡니까? 대속물이 될 것이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겐 감이 멀잖아요. 근데 그들에겐 가까운 얘기예요. 왜냐면 제사를 지냈던 문화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물을 드린다.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실제 이 말을 우리한테 감이 좀먼 감이 있지만, 유대인들한테는 이 말이 너무 가까운 말이에요. 왜? 백성들 대신 죽는 어떤 동물, 희생양, 이런 것을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되게 의미 있게 말씀을 대속물로 주려하기 위해서 인자가 왔음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 죄를 잘 어머니들이 파악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사실은 예수님은 지금 죽음을 말하고 부활을 말하고 구원을 말하고 없는데, 그 엄마들한테는 지금 우리 아들 좋은 자리가 더 필요한 거죠. 그렇죠? 자, 넘어가서 29절. 그들이 여리고 떠나 갈때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이전에 예수님이 다니실 때 혼자 다니는 게 아니라 큰 무리가 따르는 상황이 됐습니다.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다가 함을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맹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다윗의 자손. 이 부분도 한번 잘 보세요. 왜냐면 실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실 그리스도로 바라보고 있지 않는 거예요. 제자분들도 아직까지 그게 발견이 덜된 거예요. 베드로 또한 사실은 그래요. 그렇죠?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 뭐안 주십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예수님 뭘 말씀하고 있냐면, 마태는 지금 뭘 말하고 있냐면, 바리새인도 못 알아먹고 제자도 못 알아먹고 베드로도 못 알아먹고 제자들의 그 엄마는 지금 좋은 자리 달라고 말하려고 말하는 이때에 맹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좋은 소식이 증거될 것이다. 이사야서의 예언이었고 그 부분들이 계속 성취되고 있고, 지금 그 가난한 사람들, 병든 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계속 지금 고백받고 있냐?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같은 단어라고 말씀드렸어요. 최영식, 현선의 남편, 최도훈, 최대원 아버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것처럼 다윗 자손이라는 얘기는 메시아라는 얘기고, 또 메시아라는 얘기는 그가 하나님이라는 얘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쭉 나와서 32절 말씀 보니까,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아까 그 제자들 어머니에게 묻던 말이에요. 똑같이. 뭘 하기 원하냐. 이런데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라는 장면이 21장에 나온 거죠. 20장에 그런 내용들이 나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아까 봤던 말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쵸? 예수님께서 대속물이 되어서 구원받을 수 있음을 19장과 20장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가 대속물이기 때문에 대신 와서 죄를 속할 것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21장 내용을 보게 되면요. 21장 내용을 보니까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와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래서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곳을 보리니. 풀어. 가서 지금 그냥 나귀를, 어린 나귀를 풀어서 가지고 오랜 얘기. 생각해 보세요. 누가 우리 집에 와서 강아지를 풀러 간다. 이거 용납할 일입니까, 이게? 큰, 머리끄댕이 잡고서 큰 싸움 날 일이지, 이게. 근데 지금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 얘기 왜 했냐? 4절 말씀에.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것 또한 이루게, 이미 예언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성취되는 장면입니다. 이사야서 말씀 6절.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 위에 얹으며 예수께 그 위에 타시고 그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것이죠. 그때 9절 말씀은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뭐라고 또 나와 있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 부분들은 시편 구절을 인용한 건데요. 매시된 찬양에 대한 시편인데요. 그 부분을 지금 인용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10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하면서 그 성전의 그 어수선하고 복잡한 그 부분들을 막 내쫓으면서 성전을 정화하는 일들이 12장부터 12절부터 17절까지 그런 말씀이 좀 나와 있고요. 쭉 넘어가서 우리 23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칠 때, 성전에 들어온 것이요. 가르칠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지금 누가 묻고 있습니까? 나와서 대제사장, 그렇죠? 제사장과 장로들, 백성들 장로들이 나와가지고 또 그들에게 묻는 거예요. 당신은 이런 일을 왜 하는 거예요? 당신 뭔데 무슨 권위로 누가 어떤 제사장에서 자격을 준 거예요? 라고 묻는 거죠, 지금요. 그렇죠? 그렇게 물었을 때 27절 말씀, 26절 말씀 보니까 그러니까 세례요한의 권위가 세례요한의 그 말들이 하늘로부터 난 거냐? 사람부터 난 거냐?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이 되묻는 거예요. 되물으니 그들이 어정쩡하게 말을 못해. 왜?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라는 말을 그들이 쓸 수가 없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여호와라는 말을 야훼라는 말은 못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말을 쓰기는 불경스럽고 또 사람에게서 왔다고 말을 하면 세례요한이 굉장히 많이 칭송받고 추앙받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게 되면 민심이 돌아설 염려가 있고 그러니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말을 못해서 25절 말씀 보니까, 26절 말씀 보니까, 만약 사람부터라면은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라고 말을 하는 장면들을 볼수 있습니다. 28절,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이르라니 지금 어떤 포도원의 일꾼의 그 장면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두 아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두 아들. 어떤 아들이 있냐면 맏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은 가서 일한다고 해놓고 안 갔어. 둘째 아들은 안 간다고 갔어. 누가 오르냐라고 묻는 장면을 볼 수가 있죠. 이 얘기를 뭐왜 하시는지 좀 이따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쭉 넘어가면은 또그 아래 20, 몇 절입니까? 20, 34절, 34절, 33절부터 보니까 다른 한 비유를 또 말씀하시죠. 한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종들을 농부에게 보냈어요. 35절, 종들을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어요. 36절, 다시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냈어요. 그들을 또 역시나 돌로 쳐서 전부 죽였어요. 37절, 나중에 자기 아들을 보냈어요. 아들을 보냈으니까 존대하겠다 싶어서. 하지만 38절 말씀 보니까 역시나 그 상속자 아들을 또 죽이게 되었어요. 39절,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냐라고 그들에게 되묻습니다. 누군 되물은 거냐면 지금 장로들에게 되물은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그래서 41절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트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나 물을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선지자가 굉장히 그 시대 때 많은 대우를 받고 있던 상황인 것은 사실이죠. 하신 말씀이 뭐냐면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두 아들을 말하면서 사실은 바리새인들과 지금 처음에 복음을 안 받았지만 나하고 있는 가난한 자들을 대비해서 계속 예수님께서 말씀을 드는 장면들을 볼 수 있죠. 계속 묻는 거죠. 어떻게 하겠냐? 어떻게 하겠냐? 지금 21절 21장 내용에 두 아들의 비유, 포도원도 농부의 비유 이런 비유를 통해서 계속 예수님이 그들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묻고 있는 장면들. 22장 내용 혼인잔치 비유가 쭉 나옵니다. 그 열처녀 비유를 너무 잘 아시죠? 이것 또한 사실은 2절 말씀 보니까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설교도 하고 비유도 들고 그러는 것이죠. 말을 하면서 어떤 말씀을 합니까? 사실은 혼인잔치 22장 다 못 나올 것 같네요. 혼인잔치를 비유하고 있는데 결론은 뭐냐면 신랑이 와서 보니까 우리 그 내용을 잠깐 볼까요? 22장 3절 말씀 보니까 2절 말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이미 청한 사람들에게 이미 기별을 한 사람들에게 잔치 오라고 말을 한 거예요. 처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오기를 싫어했어요.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라고 말했던 거죠.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골이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자는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그렇죠?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대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정은이라. 보세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많았어요. 그렇죠? 그러나 택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 않다. 지금 뭘 비교하는 거냐면요. 바리새인들은 이미 청함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을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성경을 연구할 위치에 있었고 그들은 이미 율법을 알고 있었고 성경의 의미가 뭔지를 알고 있는 사람, 율법들이 말하는 바를 알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막상 종들을 보내서 뭡니까? 선지자를 보내서 자기 아들을 보내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들에게 초청하고 있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다시 그들을 청한 그들에게 오기를 말하고 있지만 실제 그들이 오질 않고 종들과 아들을 죽였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사거리에서 막 말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막 오게 된 거예요. 똑같은 얘기. 교회에 많은 사람이 와 있잖아요. 근데 실제 와서 보니까 예복을 입고 안 입고 온 사람들이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때 말을 하는 거예요. 청함을 받은 사람이 많지만 택함 받은 사람, 이 잔치에 참여할 사람이 많지 않음을 그 말씀에서 말을 하고 있는 장면들이 22장 그 내용들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청함을 받았지만 택함 받은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 이야기예요. 보세요. 천국에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천국에 누가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대성물이 될 것이다. 그렇죠? 대성물이 된 것은 이것을 아는 그 사람들만이 올 수 있음을 계속 겨냥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5절부터 갑자기 내용들이 바뀌는데요. 세금 문제를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15절, 22장, 15절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아까 말했죠? 시험을 하고자 했던 것처럼 올무를 걸려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 질문이 뭡니까? 질문 내용이 세금에 대한 문제예요. 세금. 그리고 부활에 대한 문제예요. 부활. 그리고 율법에 대한 세 가지 문제를 질문합니다. 계속 지금 질문하고 답하고 예수님의 질문하고 답하고 그 장면이에요. 세금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말아야 된다고 말을 하게 되면 올무를 걸려가는 것이고. 그렇죠? 그때 21절 말씀 보니까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라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시니 이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라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또 세금에 대한 문제고요. 23절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열렸습니다.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를 가고 그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치정은자가 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룻주서 고엘. 그 장면 이야기 지금이야. 그 장면 이야기. 그러니까 쭉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부활했을 때 실제 그 누구의 28절 그런지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할 때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런 말을 묻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든지 책을 잡고 올무 걸려고 묻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9절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했도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같으리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지인데 하나님은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하면서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라고 장면이 됐고요. 또 3, 4절부터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인 거죠.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성경학자가 나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묻는 거죠. 어떤 계명이 큽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쭉 예수님께서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을 하셨으니 두 계명의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말씀을 이제 계속 어떤 장면이냐면 바리새인들이 나오고 율법학자가 나오고 사두개인들이 나오고 대제사장이 나오고 장로들이 나오고 계속 뭘 묻냐 예수님을 어쨌든 간에 올무에 걸어가지고 책을 잡아서 법정으로 끌어내려고 계속 많은 시도가 있는 거예요. 많은 고난을 받고 핍박받는 장면들이 계속 장면들을 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1절 말씀 보니까 22장 41절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예수님 묻죠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죠? 누구의 자손이냐? 그들이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렇죠? 다윗의 자손, 다윗의 씨, 그리스도 같은 거잖아요. 예수님 묻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바리새인들 답합니다. 다윗의 후손입니다. 다윗의 씨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랬을 때 그러면 다윗의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지금 구약을 보게 되면 어떤 장면이 있는 거냐면 신명기를 뭐 이 내용 그 구약을 좀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요 실제 다윗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라고 했던 표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주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고 해서 그가 다윗보다 작은 자냐 다윗보다 큰 자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45절 다윗이 그리스도라 주라 칭하였은지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도다. 하시는 말씀 뭡니까? 그는 다윗보다 큰 자다. 그 얘기예요. 마태는 지금 뭘 말하고 있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계속 말을 하고 있고 예수가 얼마나 크신 분인 것을 성경을 들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또 율법 그 헤롯 땅까지 다 나와서 뭘 묻냐면 예수님에게서 올무를 씌워서 계속 넘어뜨리려는 거야. 예수님이 그때마다 말씀으로 계속 그들에게 답변하시는 장면들이 본 장면이 있음을 볼수 있고, 결론적으로 뭘 말하고 있냐면, 사실 예수님은, 사실 그리스도는 다윗보다 크신 분이다. 다윗의 후손으로 왔지만,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라고 말했잖아요? 또, 다윗의 자손 요셉을 통해서 낳았잖아요? 마리아 또한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쵸? 다윗의 아들 솔로몬 통해서 낳은 사람이 요셉이고, 다윗의 11명의 아들 중에서 나단 아들을 통해서 태어나서 후손원에서 온 사람이 마리아거든요. 마리아나 요셉이나 둘다 다윗의 후손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나온 그가 사실은 다윗의 후손 같지만, 사실 그는 다윗보다 큰 자다라고 말하는, 그가 하나님이고 그가 메시아임을 복음에서 마태 제자는 그런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그렇죠?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역시 똑같이 그가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오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성경에 무엇이 기록되었고 어떻게 읽을 것입니까? 성경은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기록되었음이 분명합니다. 지금 수주일 동안 그래서 이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성경을 좀 보시면서, 오늘 다 마치지 못했지만, 다음에 23장, 24장, 25장 내용을 볼 것인데요. 이 내용을 통해서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발견하시고,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날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새벽에 말씀을 살피며, 사실을 살피며, 또 말씀의 깊은 의미가 무엇인지를 하루 동안도 묵상하기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안 믿고자, 어떻게 하면 책 잡고자 애를 쓰는 많은 사람들,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발견케 하시고, 우린 천국에 들어갈 수 없으나 대속하신 하기 위해서 오신 그 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며 구원에 이를 수 있음을 발견케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님 물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생각하게 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그 비밀과 방향과 성경 기록의 목적이 발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시고, 수천 번의 설교보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더 깊이 들어올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발견되어지고 그 은혜 가운데 이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질병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과 또 병원에 있는 우리 김신의 형제에게 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치유와 회복이 있도록 인도함을 내 주옵시고, 마태복음에 보이셨던 것처럼 많은 치유와 고치시니라 말씀들을 통하여서 그 은혜와 응답들을 보게 하시며, 기도하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더큰 은혜를 더해 주셔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중보기도를 통하여 교회가 날마다 깊은 믿음 가운데로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내 주시옵시고, 특별히 여러 가지 환경과 어려움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셔서 말씀이 힘이 될수 있는 귀한 날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회에게 힘을 더하시고, 또 온라인 사역 가운데 능력을 더해 주셔서 비대면 시대,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 사역들을 통하여 만방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도록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사역에 최선을 다하며 충성하며 또 집중하며 하나님의 선한 계획도 이루기에 부족함없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 가운데 이끌리고 인도받기 원하는 이곳에 있는 주의 백성과 관련된 교회와 관련된 모든 나라 대륙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할지어다. 아멘.